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맡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10절까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 다 냉장고가 있으시죠? 미국에서야 뭐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냉장고는 얼마나 큽니까? 아니, 혹시 냉장고를 사용하시다가 우리 집 냉장고가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많이 있으시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후라싱에 사는 어떤 분은 굉장히 검소한 분인데도 냉장고를 큰 것 다섯 개나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엌과 거실 물론이고 그 집 바깥쪽 데크에까지 냉장고가 있어서 아, 웬 냉장고가 이렇게 많으냐 물어보니까 가끔씩 낚시질을 해서 잡아온 생선을 얼려두기도 하고 이 대형 할인점에서 세일을 할 때 좀 많이 사다가 저장해 두고 먹으면은 식구도 많고 그러니까 자주 장보러 가지 않아서 그것도 좋고 생활비까지 아울러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분처럼 냉장고가 뭐 네댓 개가 아니더라도 여분의 냉장고가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생활에 참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묻습니다. 냉장고가 작으면 여러분 불편하죠? 만약에 여러분 냉장고가 없으면 정말로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장고가 없으면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뭐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냉장고가 없으면 여러분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 잘 나누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명절에 과일이나 고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냉장고가 적거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웃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욕심 많은 사람이라도 냉장고가 없으면 저절로 이웃과 나누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상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눈다고 하면 사실 별로 사랑한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질 수가 없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받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유익합니다. 정말 사람이 사랑으로 줬던 억지로 줬던 간에 받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관하지 못해가지고 남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냉동고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보관을 잘 해뒀기 때문에 상한 것은 아니지만은 혹시 시간이 조금 지나간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그렇게 해보시다가 나오거든 한 주간만 더 잘 보관해 두셨다가 다음 주일날 저에게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냉장고는 이웃과 나누는데 방해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웃과 더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와 같은 가난한 민족에게 음식을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냉장고나 냉동고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잘 그것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일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냉장고도 사랑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냉장고는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차라리 냉장고가 없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데 냉장고보다도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 치명적인 방해가 될 때도 있고 또 이건 아주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돈입니다. 화폐 제도가 생기기 전 옛날에는 물자를 무한정 쌓아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절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서로 물물 교환을 통해서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생기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쌓아놓을 수가 있잖아요. 뭐 엽전이나 동전과 같은 거는 그래도 어떤 한계가 있다고 그러겠지만은 지폐나 심지어 지금처럼 은행에 돈을 쌓아놓을 수 있을 때에는 뭐 무한정 쌓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놓는 데 사실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이웃과 나누면서 사는 데에 방해만 되는 것이 돈일까요? 그렇지만 않단 말씀이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물건을 다 돈으로 바꿔서 얼마든지 욕심껏 쌓아놓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돈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돈을 이용해서 이웃을 더욱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쌀이나 물품으로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그걸 보관하는 것이나 운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돈으로는 얼마든지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돈이나 냉장고가 이웃 사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사랑이 부족하고 욕심이 많다고 하면 돈이나 냉장고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문제를 하나 제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두 가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생겨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지금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 실제로 많이 나오는 이 말씀들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말을 해도 우리가 감동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쌓아두지 말라고 교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강력한 규제나 법을 통해서 쌓아두지 못하게 하신다면 사람들은 저절로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떤 동물을 어떻게 드리라는 등의 제사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화목제의 제사법은 이미 레위기 7장에서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여기 레위기 19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화목제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에 조심해야 될 그 내용 하나를 특별하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뭘까요?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 그 제물은 제사드린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만 먹고 셋째 날에는 먹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날 먹었다가는 제사가 다 헛것되버리고 말고 먹은 사람도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벌을 저들에게 주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그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도록 조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은 꼭 제사장이 후속 처리를 했어요. 당시 제사드렸던 제물은 거룩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또 혹시 남으면 그것을 불태우는 제사를 또 따로 드렸어. 그것을 소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다 드렸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린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대에. 그런데 화목제를 드린 제물만큼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화목제를 드린 제물은 그 제물 가져온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도 먹지만은 그 사람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에 드린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물이지 않습니까?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막 함부로 대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화목 제물도 사후 처리할 때는 보다 좀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 맞게 조심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린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만 먹고 세 번째 날에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은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화목 제사로 드린 고기가 참 많아가지고 제사 드린 사람이 이틀 동안에 그것을 다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화목제물은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다른 그 주변 사람들 다 불러서 먹어버려야 되죠. 그 당시 고기가 그렇게 흥한 것도 아닌데 그냥 버리게 되면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화목제물을 이웃과 함께 더 잘 아주 맛있게 즐겁게 나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런 모습은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이름과도 잘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서원하거나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교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교하는 제사에서 이웃과도 잘 친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잘 어울립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과 이웃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이웃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저 수차 강조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거룩하라고 하나님 그러시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9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는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서 거룩해야 되는지 그것은 여기 3절과 4절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도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잘 지내라고 하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부모도 인간이니까 이웃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는 여러분 단순한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낳으시고 양육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모습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함께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 가지 모습을 가르쳐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은 5절부터 이 8절까지의 화목 제물을 우리의 이웃과도 함께 잘 나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거룩해지는 것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웃사랑이 거룩한 삶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 헌금 드리고 뭐 이런 이 종교식을 행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물론 것도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거룩해지지를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이상한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물은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그때 그 시간에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웃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너 화목제물을 드릴 때 너희는 이웃과 나눠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왜 화목제물은 3일째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제물을 거룩하게 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이웃만 사랑하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끔 금지하는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지요. 두 번째는 더 잘 나누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먹지 못하게 해도 남으니까 결국은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3일에도 먹고 싶으면 계속해서 먹을 수 있지만 은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 먹으라는 것과 제3일에는 절대로 먹지 못한다 하는 것 중에 여러분 언제도 사람이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물로 드렸던 고기가 혼자 먹어도 남을 정도니까 그러니 나누라고 하는 그것과 먹을 수 없다, 못 먹는다, 그러니 나누라고 할 때 언제가 더 잘 나누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제성을 좀 띄워서 못 먹게 만든 다음에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잘 나눌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는 세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초대받아서 같이 먹는 사람이 존중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차피 제물은 이 음식은 오늘 지나면은 못 먹습니다. 그러면은 초대받아와서 이 같이 먹는 사람이 이걸 남의 것을 얻어먹는 기분이 아니라 먹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이 떳떳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접하는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3일 지나면 못 먹으니까 대접하는 사람은 전혀 생색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뭐 오늘 지나면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 뭐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누어주는 사람도 생색내지 못하고 얻어먹는 사람도 전혀 얻어먹는 것처럼 자존심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이 뭘 이렇게 먹더라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9절과 10절에도 이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죠. 밭이나 과수원이나 거기에서 주신이 때가 돼서 추수를 하게 될 때에 그 노름판에서 얘기긴 합니다만은 싹쓸이하는 것처럼 열매를 거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좀 남겨두어라. 추수하다가 좀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 그대로 둬라. 줍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밭 모퉁이까지 그저 싹싹 깨끗하게 빗자루질 해가면서 그렇게 줍지 말고 그저 좀 밑에 남겨도 두고 이삭이 떨어졌으면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으면은 가난한 사람이 배고파서 밭주인 찾아와가지고 비굴하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그 밭에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밭주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밭주인은 누가 와서 어떻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밭주인은 누가 나에게 와서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지 뭐 이거 생색낼 수가 없어요. 받아먹는 가난한 사람은 주인 찾아가서 인사하고 뭐 간청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뭐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이게 일종의 법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어쩌면 이것이 자기의 권리예요. 마음대로 가서 그걸 가져다 먹으면서 정말 주는 사람과 이 받는 사람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진정한 화목과 평강과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처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그것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모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안식일을 잘 지켜라.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오죠?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껏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이웃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나눌 때 그 나누는 것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내가 좀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살펴 줄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이웃을 존중하며 도와주라. 물질로는 도와줬는데 그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 편한 것과 몸이 편한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들은 몸이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한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존중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이웃을 그 사람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잘 돌봐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좀 너무 길까 봐서 오늘 10절까지만 이 본문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10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거룩한 삶의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뒤를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 유명한 말씀도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한 여호와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에는 여러분 이웃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는 게 구별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누구와 구별되는 거예요? 무엇과 구별됩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라면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근본적인 삶의 원칙은 자기 중심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아주 그저 이기적이에요. 타락한 이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중심이잖아요. 사랑 중심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도 이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면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도 거룩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은 세상이 사랑하는 사랑과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과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아침 저녁에 조속 돌변하고 이런 사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려면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해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는 정도의 사랑만으로는 그것은 뭔가 좀 2%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수준의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처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과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이 뭘까요? 그 모습이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물을 3일까지 남겨두지 말고 이웃과 함께 먹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밭의 곡식이라도 끝까지 다 거두어서 가지려고 하지 말고 좀 후덕하게 남겨둬서 가난한 이웃이 편안하게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비굴해지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9장 18절 이 말씀처럼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그 신뢰가 있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날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확신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여태껏 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돌봐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한 사랑으로 우리가 연약할수록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자상하게 돌봐 주시며 보살펴 주시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하고 유능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세상은 그렇죠? 강하고 유능한 사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도 아버지라고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건강한 자녀만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녀를 더 잘 돌봐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상한 마음과 자존심까지 상하지 않도록 생각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어루만져주시고 아주 자상하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돌봐주고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겁니다. 자상한 사랑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자상한 그 사랑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헌신할 때도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연락되면 응답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에 예배와 시간과 봉사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사용할 때 더 유의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화목 제물을 우리가 이웃과 함께 먹도록 제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절대로 혼자 먹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어떤 이웃과 함께 먹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먹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헌금은 헌금 드린 사람들이 헌금 드린 사람들끼리만 그것만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자기만 먹겠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과 어쩌면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화목 제물을 3일째 먹으면 모든 제물이 헛것이 되고 먹는 사람은 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바쳐진 헌금도 우리 교회 내에서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끼리의 얘기예요. 헌금 바치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어느 정도라도 그것을 바깥으로 여러분 내보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는요, 더 크게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더 크게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가진 것이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지 않으면 헌금이 헛것이 되고 사용하는 성도들이 자기만 사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위험까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달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교회가 헌금을 세상 사람들이 무슨 친목회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을 아주 자상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예산을 사용할 때 우리 교인들만 같이 먹고 마시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 때문에 사회로부터 욕먹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변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상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도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도와야 하고 교회적으로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에는 이웃의 자존감도 높여주며 도와줘야 할 겁니다. 이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옵시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말 귀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며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때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바라면서 그것으로 이웃을 도와주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길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잘 보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널리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우리도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평강과 축복받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